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9장 전체부터 시작을 해서 21장 사사기 끝까지 읽어야 이 전체 에피소드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일부만 읽었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지금 뜻을 좀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아마 사사기 18장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좀 분통이 터졌을 텐데, 또 19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지? 내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계속적으로 좀 불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좀 우리 신앙에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운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살아가란 말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것 같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Christian Basics 또는 Basics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좀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서 특별히 성경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 현대 문화로서는 좀 코드가 전혀 맞지도 않고, 아마 오늘 같이 인권이 중요하고 또 남녀가 평등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많은 실제적인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도대체 좀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잘 뭐 사용한다는 표현이지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사사기 19장을 다시 오랜만에 묵상하면서 뭐 읽을 때마다 걸리니까요,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좀 한번 우리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세례나 학습 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성경을 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분들에게는 그한 시간 정도의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사기에 도대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소망이 있던가요? 입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웠고, 더군다나 사사기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성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종교 자체가 완전히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속돼 버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과연 사사기에 소망이 있나? 사사기에 어떤 구원, 구속이 있나?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 전체가 너무 좀 암울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 20장을 이제 지난주에 쭉 다시 보다가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걸좀못 느꼈는데, 이거 읽으면서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빛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뭔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재밌는 것은 사사기 20장의 그 무드가요, 사사기 1장의 어떤 그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아직도 그 사사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완전히 아주 막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가나안 정복의 이 남은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산지를 점령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죠.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 베냐민과의 전쟁에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누가 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 어떤 그 일종의 그 매듭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상한 대로 돌아갔다가 20장에서 뭔가 이 스트러글링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전투적인 공동체로서 이 재등장하고 있는 이 일종의 회복의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이 사사기 21장이 결론인데요.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21장의 내용이 조금 좀 어색하죠.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이 내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쇠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통해하죠.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제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들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공동체의 에포트가, 공동체의 노력이 이제 21장에 나오고 이제 끝나잖아요. 물론 그 마지막 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전반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장에는 뭔가 이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한 지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사사기 20장을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 권징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제 세울 때, 뭐 사실 모든 직분에도 좀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을 세울 때 꼭 공부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취를 해가지고 패스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권징조례입니다. 권징조례. 이것을 Book of Church Order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와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치리가 이루어지고, 그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 일을 한 번도 이행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권징은 교회에서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인 뭐 리플렉션을 해도 지난 한 3, 4년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 안에서 어떤 공적으로 교우들에게 광고를 내면서 우리가 어느 어떤 분을 이번에 치리합니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전체에게 아나운스 해가지고 하는 치리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요. 특별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파급이 뭐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뭐 공개적으로 내놓고 다 다룰 수 있다고 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치리 사건이 없었느냐, 교회 권징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매듭을 짓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역이 바로 권징이다, 이 일이다, 치리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엉망진창이 됐지만, 이미 그 사회 자체가 여러모로 망가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부터, 이 기비아 사건으로부터 저들 마음속에 남은 양심이 자극이 되고 그나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를 재정비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정말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고민으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참교회가 과연 뭐냐.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실제로 거짓교회가 있다. 거짓교회는 마치 이단들이 있듯이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참교회는 뭔가? 참교회에는 몇 가지 표지가 있더라는 거죠. 마크가 있다라는 거죠. 참교회에 대한 마크를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과연 선포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되는가? 아니면 어떤 한두 사람의 이권을 위하여 말씀이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양심껏 선포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중요한 어떤 외형적인 표시인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지금 집례되고 있는가? 정당하게 세례가 주어지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또 그것을 성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성찬 예식이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과연 교회 안에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므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단호함이 있고 신앙의 인테그리티죠. 일종의 통전성,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주인 되심이 실제적으로 펼쳐져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대로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과연 거기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대사관과 같은,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이행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너무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요즘은 컨슈머 시대잖아요. 교회도 일종의 컨슈머라이즈 되고요.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건 좋은 건데 이 개신교의 파생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약간 비즈니스 모델처럼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선택권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진 현대 시대의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자동차가 생긴 이후부터라는 거죠. 내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이 파리시 철치를 가던 이 모델이 붕괴되고 내가 차가 있으니까 20분, 30분, 1시간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아주 forever change 됐다. 이 로컬 철치의 개념이. 그러면 아 이게 뭐 다 나쁜 거냐? 그럴 순 없죠. 저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이 좀 전에 말한 대로 true church를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커밋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이 인테그리티를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닌 굉장히 사사로운 이유를 가지고 어떨 때는 권징을 하려고 하면 딴 교회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또 저기서 문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게 막 기름을 쳐놓은 것처럼 계속 미끌미끌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어떤 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렸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 아니냐. 교회에서 왜 권징 얘기를 하냐. 이 권징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누가 권징하냐 도대체. 누가 그럴 자격이 있냐. 예?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냐.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맞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니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죄짓고 양심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양심이 막 눌렸는데 그러한 얘기를 집에서는 계속 꽁꽁 숨기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은 너무 엄한 가정에서 맨날 숨기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좀 원통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근데 가정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용서와 회개가 있고 가정 안에서 따뜻한 그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면 자녀들이 예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 용납과 용서가 중요한데 그러나 용납과 용서에는 중요한 컨디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네.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믿음의 어떤 이 믿음의 어떤 역사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위선할 때, 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방해할 때, 내가 거짓으로 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위선적이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의 죄라는 것은 용서받기가 어렵지만 사실 안 되죠. 거기 어디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고 심령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너무 심각한 죄도 없어요. 사실은 또 간단한 죄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뻐자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켜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리더십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그게 안 되면 이건 아주 시니컬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게 뭐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에 드러나 있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입장도 굉장히 참 어떨 때는 막 식은땀이 나죠. 정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뭐 실수 안 했던 일들이 실수를 전혀 안 한 건 아니니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스페이스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그냥 좋고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사사기 만도 못한 지극히 불량하고 아무런 리뎀션 밸류가 없는 구원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거짓 집단이 되고 만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징의 절차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중간부터 읽을게요.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회중이라는 단어는 이제 회집했다는 말인데 여기 모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구약의 교회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였다라는 말과 2절에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총회, assembly입니다. 이 총회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형, 하나는 동사형인데 그 말의 근원은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여기에서부터 번역이 되면 에클레이지아가 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에클레이지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읽고 있었던 시대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도래가 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에클레이지아 그러면 딱 어디 생각나냐면 이런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교회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에클레이지아. 구약의 에클레이지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총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 근데 이 총회는 아무 의미 없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적 이성도 없고 그 안에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모여 있으면 그게 총회다. 이거 아니에요. 총회는 언약적 틀이 있어요. 언약적 관계. 그래서 그 총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People of God.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내 백성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적 관계. 우리가 언약교인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총회를 이루고 모여 있는 것을 카할 또는 에클레시아 또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20장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실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많고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단호하게 칼을 빼고 교회로 모였어요. 이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문제 파악을 합니다. 문제 파악을.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돼요. 예, 그 상황이 제대로 이해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들어야 되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기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비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한 성인데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잖아요. 19장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여인이 밤새 유린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 내용을 인베스티게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레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 말만 들으면 이건 너무 원웨이 아닌가? 19장에 이제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한 고발이 돼 있지만 20장에 넘어와서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도 좀 잘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 원사이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놓치면 안 돼요. 20장 3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냐민 자손은 소문으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도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도 와라.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너희도 와라. 아니면 너희도 대표를 보내라.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읽어지네 이게.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행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상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미 그 의도가 19장 마지막에도 드러나요. 제 마지막 19장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도 도대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의논하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있죠. 이런 일이. 자,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뭘 결정했냐면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를. 10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도 끝부분에 갈게요.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이 징계한다는 말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말로는 징계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한 대로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한 대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징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정해야 되는 거죠. 예, 일을 행했으면 일을 돌려주는 거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10을 돌려주면 안 되고 10을 했는데 하나를 돌려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떠벌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떤 경우는 여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그 주위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요새 미디어가 그런 일도 가끔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1로 보응해야 되고 10에 대해서는 10으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10을 하나로 그냥 덮어버리고 어떨 때는 하나를 열로 막 번지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한 대로 징계하자.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하자. 공의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냥 쳐부셨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12절부터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라고 추궁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서 말을 해야 돼. 도대체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죠.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도려내야 되니까 이것을 도려내기 위해서 기브아에 특별히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 그들을 올바로 처벌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죄의 이 피값을 제하여버리자.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데 이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리저너블하지 않아요? 해당되는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죠?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자존심이 대단해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 군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심지어는 기브아에 이 700명인가요? 이 수백 명의 이 빼어난 용사들이 있는데 이 돌팔매질을 하면 머리카락도 미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죠? 내가 돈 있는데, 내가 힘 있는데, 내가 영향력 있는데 네가 왜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에게 물리적인 징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물리적인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누굴 보낼까요? 유다를 먼저 보내라. 어쨌든 올라갔는데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이 베냐민 족속들에게 완전히 져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한 것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출혈이 많습니까? 이게 문제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출혈이 많죠? 자, 또 갈까요? 가라. 가서 싸웠어요. 근데 또 완전히 패배했어요.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언뜻 보면 아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다가 싸웠더니 졌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지금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권징이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네 문제다라고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어요. 사실은. 기브아의 범죄가 좀 특별한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지금 낙후되어 있는가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일깨우는 일을 하시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그 범죄 사건 때문에 온 교회가 사실은 적어도 그 일을 알게 된 상황에 따라서 전체에 알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같이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는 공동체적 회개다. 남의 문제니까 웃어넘길 수 없다. 아이 전부 졌다 이 짓을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것이고 우리의 지체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서 두들겨 패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동체적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마음의 그 슬픔은 엄청난 변화 역사를 일으킨다. 교회가 함께 울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움박질만 하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범죄를 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누가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옛날 얘기니까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한 15년, 16년 정확한 연수도 모르겠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 같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서 모르겠어요. 또 방송 보고 또 옛날 얘기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남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네. 사실은 남편은 이미 집 나갔어. 그리고 뭐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완전히 그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당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가끔은 제가 그래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떨 때 참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경우는 다른 분도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아 이거는 좀 출혈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저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출혈이 있겠는데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그냥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분이 혼자 자기가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지금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갖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회와 상의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반색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당회원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툭 뱉네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징계하냐? 누가 징계할 권리가 있느냐? 누가 가서 당신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 돌이키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느냐? 뭐 너는 아니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반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아마 7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당회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마음이 좀 섭섭할 거예요. 근데 교우들 사이에서 교회의 7위를 하고 있는 7위 공동체 어떤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나? 정말 만약에 당회에서 누가 대표가 돼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면 내가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돌려놓겠습니다.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아니면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권징에 대한 얘기를 설교로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실 오늘 다 여러분 참 나는 따뜻하게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냐. 근데 짚고 가자고요. 그럼 이제 잘 끝날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5절 이후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고 나중엔 둘이 가고 나중엔 교회에 알리고 그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 끊어내는 그런 굉장히 아픈 일종의 수술의 작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이 권세가 하늘의 역량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연결을 시켜버리네 예수님께서. 이 말을 16장에서도 하셨어요. 사실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겠다. 이게 기도에 대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치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치리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인정한다.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치리 공동체가 너무 허접하지만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저 뭘 안다고 저걸 하겠어? 그렇지만 교회에서 공정한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치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신앙의 양심의 갈등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겠다. 너희가 하는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을 주겠다. 마지막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해져야 돼요. 당회원들은 당회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되고 집사님들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되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의 멤버십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돼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에? 당신이 왜 이랬어요? 그러면 그래?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고 쭉 딴 데로 가버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fleeing, 그걸 우리가 fleeing the discipline이라래요.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고 저희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하던 일 하고 오늘날 그래요. 교회가 여기 있다가 저기 오면 뒷조사 합니까? 뭐 트랜스퍼 해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요즘은.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오고 가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슬리퍼리하게 그냥 미끈미끈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 말씀 다 소용없는 거죠.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에 어려움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너무 받아됩니까? 일단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게 더 나빠요.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성도로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생각하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다 욕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얘기해야 합니다. 아 부족하지요. 사사기 교회만도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도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단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회복에 대한 고민이고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립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벌어진 한 일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어려운 단계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레스토레이션의 과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놀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 사람의 양심의 매듭을 풀어주기 위함이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청산하고 제대로 사역하기 위함이고 과거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정이든 뭐든지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일들이지 절대로 이것이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몇 번 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12장을 한번 본다면 찾아볼 여유나 시간은 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의 2세대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싸우는 게 참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그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투쟁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죄와 싸웠다고 뭐 어떤 결과가 있어? 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 그게 그거지? 어? 난 또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써 있던가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니요. 피곤하더라도 낙심치 말라. 다뤄라. 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뭐예요? 죄의 매듭을 주님께서 푸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마라. 힘들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의 십자가에서. 큰 십자가 지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너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도 있고요.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묶여져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죠.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굉장히 위대한 격려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주님 왜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왜 저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피가 나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답은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친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친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 아들이 곁길로 가는데 자기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알아서 해 라고 버려두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너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든 뭐야 이건 또 신경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딸로 대하신다. 친자식처럼 다루신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옥 가는 것보단 납니다. 버려지는 것보단 납니다.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영원토록 이게 완전히 둔탁해져가지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 속에서 돌이키지도 못할 함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 내가 힘들어도 나를 빡빡 씻어주시고 내 체면이 좀 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피차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